히브리서 제10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그 일산에서 준비한 그 리허설들이 잘 보셨습니까?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륜 그거 한번 보통 한번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못 빠져나오는 거 보면 참 사람이 약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마약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그분들도 뭐 난 마약에서 이길 수 있어 한 번쯤 뭐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는 것쯤이야 그런 것 같은데 중독자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를 만들 때는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약하게, 할 수 없게, 부족하게, 안 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하고 못나고 틀리고 안 되는 인간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지혜와 우리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인간이 살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 부분에 좀 오늘 저녁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본문을 읽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마쳤습니다. 오늘도 또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죄악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용사되고 싶다 말입니다. 잘하고 싶다 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건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렇게 우리가 세움을 입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용사되는 것, 인간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춰보면, 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인간이 나를 믿는 마음을 끝을 내야 되는구나. 나를 믿는 마음이 끝이 나려면 내 근본을 봐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선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항상 악한 인간이란 걸 안다면, 흙이란 걸 안다면, 없음,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세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 창세전 이미 하나님의 그 은약 안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에 느끼는 것, 나를 믿는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방해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늘의 큰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가, 없는 인간이었는가,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는가, 그게 발견되어진 사람의 반드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가정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는 여러 종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또 그걸로서 복받기가 부족하셨는지 산신령님도 믿고 또 바다의 용왕신도 믿으시고 또 그것 가지고는 축복받기가 또 부족했든지 집에 오면 삼신할매 신주단지 모셔놓고 하여튼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수 있는 뭐라면 다 끌어모아서 빌었어요. 큰 고목나무 앞에서도 빌고 큰 바위 앞에서도 빌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참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점장이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무당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부닥거리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저희들 부모님은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60년도 후반 70년도 이럴 때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맛있는 과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넉넉하게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다녔어요. 언제? 크리스마스 날. 왜 다녔죠? 예, 맛있는 거 주니까. 그래서 제 동생 두 살 아래에 제 동생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갔는데 뭐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느냐는 거예요. 교회 갔다. 그걸 뺏으시더니 그걸 막 버리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걸 받아왔다고.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유난히 싫어하셨어요. 왜 좀 유난히 싫어하신 분 있죠? 혹시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세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는 늘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늘 누워 계셔야 되고 저희 아버지는 위장병이 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병원보다는 좀 안 좋을 때마다 무당 불러가지고 부닥거리하고 이럴 때였어. 벽에는 부적이 붙여져 있고, 예? 늘 한 벽 코너에는 신주 단지가 모셔져 있고, 늘 우리 어머니는 그 앞에서 빌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 어머니는 신기가 있어가지고 점쟁이가 이렇게 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길 가다가도 나무 토막 안에 있으면 그걸 세워놓고 빌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든다 하더라고. 미신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대구, 쟤는 대구 출생이고 우리 부모님은 경남 합천, 두 분 다 이제 합천 사람인데, 합천 해인사도 있고 대구에 팔공산도 있고, 예? 동화사절도 있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버스도 안 타고요. 4시간, 5시간이고 걸어서 절에 가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라도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이제 숨기는 분인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했어요. 삼신 할매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그저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크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형제간 우애 있게 해주시고 왜 이러겠죠? 그렇게 빌고 빌고 참 우리 어머니는 종교적인 분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안 안 되는 거 있죠. 저희 아버지는 도박하신 분도 아니고 술을 마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뭐 또 노름을 하신 분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가정을 위하여 검소하시고 부지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에게 위암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뭐 암이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암 정부에서도 암 걸린 사람들을 뭐 지원도 하지만 그때는 위를 수술을 하면요 거의 뭐 집 예 그 집 한 채 예 값이나 들었었어요. 저희 그 시골에서 사시다가 저희들 공부시키느라고 대구의 도시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15년 만에 저희들 집을 샀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는 5남매인데 그전에는 방 한 칸만 썼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방 얻을 때마다 주인이 애가 몇 명이냐고 물어요. 우리 어머니가 3명이라 해요. 5명이라 하면 방 안 주니까. 3명이라 했는데 이사 갈 때 5명 들어가면 주인이 막 왜 3명이라 하더니 5명이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 소리치고 그래 막 그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막 그런 시절에 우리도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그 방이 여섯 칸이 있는 집을 샀는데 방 두 칸을 이제 썼어요. 이제 처음으로 늘 한 방에 일곱 식구 한 방에 다 잠자다가 이제 방이 두 개가 생겼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집을 샀는데 너무 좋아라 했는데 몇 달 안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팔고 다시 전세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2년 6개월 암 투병하느라고 민간요법 뭐 좋은데 중국 방방 곳곳 다니면서 그 치료한다고 해서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내려오고 그래서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이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무렵에 돌아가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다 망했죠. 왜냐하면 뭐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모든 경제를 다 맡아서 하시는 우리 가장 되신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이제는 병원에서 한 달 더 이상 못 산다 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병원에 있지 못하고 이제 혼자 컴컴한 방에 혼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불도 켜지 마라. 전기세 아깝다. 그러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전부터 우리 집안에는요 외삼촌이고 고모고 이모고 큰 집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에. 근데 딱 한 분이 있는데 큰 집에 있는 형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장조카예요. 형님의 큰아들이니까. 그 장조카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그렇게 싫어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그 형님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다고 막 했는데도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막 힘도 없으신데도 뺨을 때리시고 막 가라고 막 그래 소리치시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1977년도에 어느 날. 그날도 우리 아버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안 가나 이놈의 새끼야. 여 왜 왔노? 자나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셔야죠. 내 눈이 흙이 들어와도 내가 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도 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이놈의 새끼야. 왜 왔나?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방 안에 들어오셔서 방 입구에서 무릎 꿇고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우리 아버님 막 소리를 치시고 막 쫓겨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완고하세요. 다른 분 말고 이 하나님이 신앙, 예수님,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쫓아냈죠. 목사님 오셔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 저희 아버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엎치락뒤치락 하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음식은 못 먹고 물만 겨우 이제 예? 먹는 그때인데 이 아침 일찍이 저를 불렀어요. 흠모가 이 아버지 너 사촌 형님한테 전화해라. 왜요? 목사님 모시고 오라 해라. 예? 진짜 뜻밖의 이야기였었어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밤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오라 해라. 나 예수 믿을란다. 아,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예,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님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갔고 그 사이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한테 우리 다 예수님 믿자. 내가 진작 못 믿은 게 안쓰럽다. 우리 다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옆에 계십니다.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앞으로 한 달 후에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 남은 식구들, 여섯 식구 어떻게 살라고? 아니라고. 산신령 용왕신 부처님, 삼신할매, 조상신 다 버리고 집안이 우환이 생겨서 안 된다고. 당신 혼자 믿어, 천당에 갔는지, 만당에 가든지, 당신 혼자 가고 우리는 안 된다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가리는 거 대단하시고. 어느 정도냐면 동짓날은 어느 날 팥죽을 다 끓이시더라고. 동짓날. 12월 22일이 동짓날이에요. 그럼 뭐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데 그릇에다가 팥죽을 다 끓이시더니 숟가락을 가지고 한 숟가락을 퍼더니 우리 방문에다가 쫙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 물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냐 하니까 악기가 못 들어오도록 그런 이제 그 팥죽을 물에다가 뿌리는.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문에다가 바르니까 그 집에 재앙이 안 온 그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피 대신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가리는 거 많아요. 뭐 정월 대보름 날에도 뭐 장남 먼저 달 봐야 된다 하면서 달 보고 자기 나이 순서대로 또 빌어락 하고 음력 2월 1일이 되면 또 바람하는 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일찍이 깨워가지고 뭐 또 이렇게 부스름 안 나게 한다고 뭐 이렇게 강정 같은 거 빠싸 먹는 그런 날도 있고. 그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죠.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좀 많이 다투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몸이 아팠어요. 이거 머리, 이거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냐? 이거 머리통, 이거 한번 짜게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늘 머리가 아프고. 어깨는 무슨 쌀 가마니 올려놨는지 왜 이렇게 어리깨가 무겁냐? 다리는 무슨 모래주머니를 달은 것처럼 왜 이렇게 다리는 무겁냐?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는요, 늘 누워 계시고요. 또 어느 날은, 아이고 다리야, 달력 봐라, 누구 생일 가까웠냐, 이러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이제 누구 생일이라 하면은, 그것도 생일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몸이. 그래, 아프다카고. 그래서 이제 무당을 부르고, 점전을 치고, 이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믿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근데 또 어느 날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또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더니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날 저녁 꿈을 꿨대요. 우리는 벽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몸이 아파서 안 된대요. 우리 어머니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입니다. 그냥 꿈을 꿨는데 마당에 하수도 구멍이 수도가 있고 장독대가 있는데 그 하수도 구멍에 구렁이 한 마리가 막 나오는데 다리 통 이제 막 그 다리 허벅지 다리 통만큼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쏙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가 아주 그 방이 한 일곱 여덟 개가 있는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월세로 거기 이제 살았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방 안으로 이게 이제 구렁이 한 마리가 쑥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물러갔는데 그 구렁이가 우리 어머니 몸을 감더래요. 징징 감더니 머리를 딱 쳐다봤는데 그게 사람 머리통만 한데 똑바로 쳐다봤는데 구렁이가 사람 말을 하더래요. 꿈입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제 구렁이 하는 말 우리 어머니한테 야 이 친구야 이제 너희 집에 못 있겠다 나 간대이 가다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 꼴도 보기 싫다 가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눈물을 쭈르륵 흘리더랍니다. 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물을 쭈르륵 흘리더니 다시 몸을 한번 감더니 바깥으로 해서 대문으로 쓰르르르르 나가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깨는 거예요. 늘 머리 아프고 어깨 누르고 다리 무겁고 그랬는데 그날 깨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몸이 날 듯이 가벼운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야 내가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숨겼던 예? 그 신이 저 뱀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뱀, 사단, 마귀, 옛뱀, 그 마귀더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까지 평생 먹던 약을 그냥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우리 아버지는 암이 걸려가지고 늘 이제 그 먹는 약 이만큼 우리 어머니는 평생 또 이제 몸이 아파서 먹는 약 늘 우리 방 안에는 약만 더 있었어요. 늘 아버지 아프지요, 어머니 아프지요, 늘 좀 참 늘 싫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게요. 우리 그때 사춘기인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 그 다음에 부적을 떼내고 삼신할매 단지를 갖다 깨부수고 그때부터 모든 걸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강팍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첫날은 뭐 아버님이 막 아주 강력하게 쫓아냈는데 그날 잠을 한심도 못 주무시면서 헌모가 예 너 빨리 전화해라 너 형님 목사님 모시고 오라 해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앉게 안 하면 여러분 앉을 수 있는 줄 압니까? 뭐 내 다리로 왔는데 예 여러분 다리로 왔지만 그 다리가 하나님 다리란 말입니다. 그 내가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977년도부터 이제 2013년도까지 횟수가 몇 년도인가 뭐 여러분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지금 케냐에 계십니다. 케냐에 계신데 뭐 케냐에도 뭐 아까 사회에 보신 우리 목사님이 부장관 부통령 부통령께서 예 케냐에도 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대구 파동교회에 이렇게 몇 번 가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희들 가정에 참 너무 비참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며 수술하면서 있는 돈 다 까먹고 사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모든 논, 밭, 집 다 버리고 오셨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시골이라서 그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 버리고 와서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왔는데 늘 저한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너 대학 아니라 유학이라도 보내줄게. 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랬는데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언할 때는 저한테는 너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너의 외삼촌 자동차 카센터 하는데 그게 자동차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밥은 먹고 산다. 아버지가 저희한테 유언을 한 게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동생은 저보다 두 살 아래인데 중학교 1학년 그 땅. 헌덕아, 너는 배고프면 못 살지. 중국집 주방장 기술 배워라. 그러면 배는 안 고프다. 지금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당시 때는요. 진짜 그거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이제 외가 쪽에 있는 분들은 뭐 외삼촌이나 이모님들은 우리 어머니가 몸이 늘 아파서 이제 병 나은 거는 잘 모르고 예수님 믿고 병 나은 거는 모르고 늘 아픈 것만 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친정 쪽에서 제일 맞이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외삼촌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는데 이모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언니는 외삼촌은 우리 누님은 자식들을 못 키우니까 우리 외삼촌들이 이모들이 우리 아이들 하나씩 맡아서 키워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거의 다 탕진을 했단 말입니다. 성실한 분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지만 그 암이라는 그 병이 불청객이 탁 찾아오니까 성실한 것도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참 이제 교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참 세월이 지내서 그때 우리 어머니 지금 30몇 년 동안 병은 한 번 안 가시고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지금 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도 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다 망한 집안이라서 저는 먼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고등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셔서 참 너무나도 하나님은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집안에는 아주 그 손이 귀해요. 저희 할아버지 형제간이 세 분이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중간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형님이 계시고 할아버지의 동생이 계셨는데 큰 할아버지는 자식이 없어서 우리 큰아버지가 그게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그 큰 할아버지 제사를 섬겼고 우리 아버지는 둘째인데도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우리가 섬기고 그다음 작은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사촌 되시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유일하게 집안에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촌 아버지인데 사촌 그게 세 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형제간처럼 지냈어요. 큰아버님하고 저희 이제 저한테는 오촌당숙하고 근데 오촌당숙 그분이 지금 이제 뭐 연세가 한 80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은행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 은행을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는 니아가에 그 물건을 싣고 장사하시는 분이었었어요. 뭐 빗자루도 팔고 청소 도구도 팔고 이제 그런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니아가를 끌고 이 요즘처럼 이래 더운 여름에 골목마다 다니면서 뭐 빗자루 사세요, 뭐 발 사세요, 이제 뭐 사세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사촌 아버지한테는 동생이죠. 유일하게 같은 집안에서 같이 컸어요. 사촌이라도 형제간처럼. 그런데 아버지보다 한 두세 살 적은 사촌은 그 당시 때 은행에 근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최고 좋은 직장은 은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모르고, 다른 건 잘 모르고, 유일하게 사촌이 이제 막 은행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 초등학교 장래 희망은 보통 뭐 대통령, 의사, 뭐 교수 이런데 저는 은행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은행장.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뭡니까, 암이 걸리고 그러면서 다 날라가 버렸죠. 중학교 졸업을 하고 외삼촌 자동차 기술 배워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참 구원을 받고 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헌모가 너 공부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제 동생하고 신문 돌리고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신문 수금하고 주말에 되면 장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니는 또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제 동생하고 같이 신문도 돌리고 그다음 오후에는 신문 수금도 하고 주말에는 먼지 털기에 빗자루 수세미 이 장사도 하고 이랬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도 내고 집안 살림 생활비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밤 11시, 12시쯤 되면 일어나셔요. 그래서 조그마한 방석 하나 가지고 2층 장독대 위에 다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지고 방석 하나 딱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옛날에 뭐 동화사절에 부처님 섬길 때에도 아주 그 좀 정성이 대단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딱 믿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빨리 밤이 되라.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렸대. 왜? 밤만 되면 방석 가지고 장독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대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건 한 시간쯤 기도했는 것 같은데 교회 앞에 있는 종소리가 댕댕 울렸는데 벌써 4시간, 5시간이 걸린 거라. 그러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이제 깨워가지고 신문 돌리러 가라고 막 이렇게 깨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자녀들 내가 다 키워줄게. 예?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마음에 그게 확신이 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 어느 날은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야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네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 은행에서 네가 창구에서 일하는 게 보이더라.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은행에 들어가 주신다고 내한테 약속을 했다 이런 거예요. 전 별로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상고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그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이제 은행에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가는 날 어머니가 네 실력으로 붙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너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 그냥 편하게 시험 봐라 이랬거든. 아 진짜 그랬는데 제가 제 친구들이 뭐 한일 그 당시 때 요즘 다 없어진 은행인데 한일은행, 제1은행 이제 그런 은행에 원서 10장 오면은 한 명 되고 9명 떨어지고 뭐 어떤 데 15장 왔는데 2명 되고 13명 떨어지고 이랬는데 제가 들어간 직장에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7장 원서가 왔는데 6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 제가 붙었어요. 그러면 10명 왔는데 1명 되면 떨어질 건데 진짜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래 봐라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1980년도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25만 3천 몇백 원 받았어요. 그때 돈으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졸업을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방직 공장에 일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주야로 해서 직수라고. 그래서 방직 공장. 그러다 그 당시 때는 여자가 그래도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래도 방직 공장에 그 직수 일이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주야 교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내가 이제 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저희 누님은 7년 이제 벌써 이제 근무를 했을 때 그때 8만 원 받았어요. 8만 원. 근데 나는 얼마요? 25만 원 넘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첫 봉급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느냐? 25만 얼마를 받았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좋으시는데 춤을 막 던지래. 야, 우리 부자 됐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봉투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양복 산다고 돈 빌리고 와이사스 양복 넥타이 허리끈 구두 다 돈 빌려서 샀단 말이에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봉급 받았으니까 그거 갚으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봉투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라요. 그래가 아이고 어머니 11조도 드리고 부인해도 드리고 회비도 드리고 뭐 청년회비도 드리고 또 뭐 감상금도 드리고 또 빚 갚은 것도 또 이것도 갚고 또 뭐 직장 생활하니까 또 직장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어른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첫 봉급 받은 걸 뭐 속내에 한 분씩 사드리라고 또 위에 또 가르치더라고 직장에서. 그래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이제 어머니 밑에 있는 외삼촌이 계시는데 외삼촌이 이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사모를 끝내고 이제 오면 나오면서 1977년 그때 돈으로 30만 원을 우리 어머니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님 저 헌목이 헌덕이 저 크는 아들 밥은 굶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외삼촌이 볼 때는 밥 굶은 것 같거든. 그래 밥은 굶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당시 때 정부미라고 호대 정부미 있죠. 정부미. 정부미라도 사가지고 그래서 저거 우리 저 오남매 밥 굶기지 말라고 외삼촌이 걱정해서 1977년 그 당시 때 30만 원을 우리 어머니한테 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는 뭐 신앙도 없었어요. 별로 교회도 나온 연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진짜 생활비 전부예요. 우리 어머니한테는요. 전부인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30만 원 가지고 저 우리 장남 헌목이가 커가지고 돈 벌 때까지 이 돈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대구 파동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당동 밤고개라고 내당동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로 지금 파동은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 버스를 타면 두 번 갈아타서 한 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 대구 끝자락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바로 집 가까이에 교회가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1977년도에 여름 수양회 전국에 모인 형제 자매들 여름 수양회 사진 찍은 거 저희 집에 있는데 애들까지 다 기념 사진 찍은 거 숫자 보면 100명 안 되거든요. 그 시절에는요. 그래 우리 대구 교회도 약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가난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뭐 별로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어머니가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내놓으면서 목사님 교회에 예배당을 얻어서 전세로 온다는데 우리 집 가까이 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드릴 건 없고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내 동생이 이거 주고 갔는데 이거 우리 흠목이 클 때까지는 이거 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 다른 분 같으면 그거 아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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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떤 지혜가 들어왔는지 야 이건 내가 우리 자녀들을 5남매를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안 낫겠나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5명을 다 맡겨야 되겠다 하고 그랬다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은행에 들어가고 또 이제 참 이렇게 은행에 들어가면서 또 대학 은행 다니면서 대학 공부도 하고 제 밑에 있는 2살 밑에 있는 제 동생은 진짜 공부 못했어요. 반에서 늘 꼴등 반에서 늘 꼴찌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저희가 아버지가 제가 이제 통신표를 받으면 제 통신표에는 그냥 항상 수수수수수수수 어쩌다가 우 하나 있고 그다음 수 있으면 그 우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막 한심을 쉬었거든요. 우가 웬 말이냐 하고 이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 근데 제 동생 통신표는 가가가가가가가 하다가 어쩌다가 양 하나 있으면 세상에 양을 다 받았다 하고 기뻐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철학은 5남매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나머지 그 하나 때문에 밥 먹고 산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요, 몸이 아프고 암이 걸리니까 그것도 다 날라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졸업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제 동생은 큰 동생 공부를 잘 못해요.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경북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질량 말고 지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뭐라고요? 예,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교수님의 중학교 딸이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분이고 어머니가 훌륭한 분인데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찌질하게 안 살아 하면서 막 그 사춘기 그 중학교 딸이 막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지랄을 떨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대학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냐 하고 그러다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랄을 하는 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바람 불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사람이 정해놓은 지랄이 있는데 네 딸은 사춘기 때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지랄을 뜬다는 거예요. 늘 자기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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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왜 저게 말을 안 듣고 왜 저러냐 했는데 하여튼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렇죠 내 딸은 요 사춘기 때 요 지랄 다 쓰는구나 싶어 그래 이해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딸이 좋아졌다 하더라고 뭐 해보니까 그 사람마다 그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네. 제 동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눈머리가 터지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머리가 터지는 것도 일찍부터 터지는 사람이 있고 눈머리가 터지는 사람이 있는데 제 동생은 고등학교 원서를 썼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헌덕아 너는 들어갈 학교가 없다. 뭐 상고고 공고고 따라지고 뭐 어디고 더 갈 데가 없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좀 집안에서도 좀 너는 공부를 못하는데 너는 고등학교를 뭐 하나 많아 똑같은데 그냥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안 되나 우리 다 그랬었어요. 근데 동생은 또 굳이 또 고등학교를 원서를 낸대. 더 갈 데도 없는데도. 그래 이제 선생님 있는 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제 동생이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내가 떨어질 거 그냥 뭐 안 좋은 학교 떨어지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데 내가 떨어지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 상고를 내달라했대요. 대구 상고는 인문계보다도 높았거든요. 대구 공고, 대구 상고는 그 당시 때는 선생님 네가 학교 만들어서 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막 울고 불고 뭐 그래가지고 원서를 하나 받았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컨닝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볼펜을 잘 굴렸는지 어쨌는지 합격자 발표하는 날 꼴등으로 됐어요. 제 동생이요. 근데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다 반가운 게 아니고 아이고, 떨어져야 되는데 왜 됐나.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등록금이라든가 동생은 직장생활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만 공부도 못하니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중간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10등 안에 들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반에서 2등 3등을 하는 거예요. 그 대구상고에서.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또 기도하더니 또 어느 날은 또 말이 네 동생도 창구에서 은행 넥타이 메고 근무하더라 이러시더니 그래서 제 동생도 이렇게 근무하게 됐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은행 6년 근무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이렇게 목사의 길로 갔는데 제 동생도 8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선교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은 또 이렇게 또 선교사가 되어 있고 또 막내도 또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카자흐스탄에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여동생은 미국 샌안토니오 있고 저 위에 누님도 안양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친척들이 외삼촌들이 우리 오남매를 보고는 가족들끼리 하나씩 맡아서 키워야 안 되겠나. 아 막내는요 해외에 입양을 시켰어요. 헌신회라는 그 단체에서요 그 입양을 시키면 달달이 돈이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막내는 입양을 시키기로까지 했다니까 해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딱 하나님 믿고 마음을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우리 자녀들 다 지킨다 딱 마음의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오남매가 다 이렇게 복음 앞에 살고 있게 됐단 말입니다. 참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과 잠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날 아버님이 안 가나 이놈의 새끼야 왜 왔어. 근데 그 마음이 하루 만에 딱 마음이 바뀌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을 딱 바뀌는데 그렇게 저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막 모시고 왔는데 막 말씀 안 들으려고 한다 뭐 또 숙소에서 안 놓으려고 한다 뭐 그러면요 그냥 막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이분 이끌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창세기 16장 2절 첫날 하나님이 사라에게 분명하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어느 날 사라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야기하셨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허락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왜 안 했다 합니까? 뭘 봤습니까? 형편을 봤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뭘 봤습니까? 형편을 봤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넓은 이 하늘 이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흙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실상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실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는 집에 딱 갔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고, 예? 소리치고 통곡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저희가 다 비웃더라. 왜요? 저 예수 저 늦게 와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네. 지금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좀 구분 못해. 맞죠? 자, 분명히 자기가 죽은 것을 눈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죽은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자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달래요. 포도주가 없어요. 요즘처럼 마켓에 가서 뭐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잔치를 위하여 자기가 담아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오면 손과 발을 씻기기 위하여 그 물을 담아놓는 그 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인들을 보고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걸 뜯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하인들이 뭘 뜯어왔어요?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인들이 뭘 물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됐으니 뜯어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인간을 눈으로 볼 때. 하인들의 자기 생각에 볼 때는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생각 보태지 말고 네 기분 따라가지 말고 네가 보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네 상식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여호와께서 나의 자식을 허락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라는 자기 생각에는 안 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사라가 75세 때 안 준다고 해서 남편에게 처벌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후 15년 후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이거는 율법과 은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 세상의 신앙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상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 예? 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는 행위,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데도 대부분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지만 그래도 갈까 말까 한데 여러분,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죄를 지은 악행한 자에게 사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교수형으로 해서 목을 졸라서 죽이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았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에 누가 있었냐면 양편에 누가 있었냐면 강도가 있었어요. 살인을 한 살인 강도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인을 강도를 짓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양편에 가운데 양쪽에 강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강도가 뭘 했습니까?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가는 강도짓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살인 강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 오늘 밤 너와 내가 저 나그네 있으리라. 자, 여러분 그 사람은 뭘 했나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깊이 뉘우쳤나요? 회개를 열심히 했나요?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아니면은 자기가 뭐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악밖에 없어요. 그것도 극악무도한 악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악한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형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과 시편 51편에서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는 아주 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히 히브리서는 그런 데다가 그 중에서도 10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장이 기록되어졌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시편 40편,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을 때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예? 다윗이 왕인데 어느 날 성벽 위에 걷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밑에 쳐다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 그 목욕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동하게 됐단 말입니다. 예? 다윗의 마음이 너무 끌렸어요. 여봐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누구냐면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돌려보내라. 이래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입싹 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네. 임신을 했네. 왕이요. 그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몇 달 동안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 전쟁에서 불렀죠. 불러가지고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자도록 했는 거라. 그래서 자기 자식 위장하려고. 그런데 또 우리아가 또 왕이 시킨 대로 또 집에 가면 되는데 또 구태여 안 가네. 응?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술을 더 많이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술을 막 완전히 술에 이제 취하도록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하라고 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적어가지고 예? 적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아만 던져놓고 너희들이 다 빠져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적진 속에 들어가서 죽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읽어보면은 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만 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보복하지 않냐고 그 사울왕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해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내 손으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그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시온 산성을 갖다가 여부수 사람에게 전쟁을 해서 그 빼앗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여부수 사람의 그 시온 산성 그 다윗성 예루살렘을 그 참 빼앗아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너는 네 시대는 하지 마라 네 아들의 시대에 해라 그렇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랬던 다윗인데 근데 어느 한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그거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다윗이 악한 인간으로 태어났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있을 동안에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어느 한 시점에 와서는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흙이라요.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없음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인간은 여전히 뭐든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까? 흙의 위치에 무능하고 항상 악하고 쓰레기고 추하고 음란하고 야비하고 이중적이고 이런 더러운 그런 인간의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뭔가 이제는 뭐가 됐냐면 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골리앗도 죽였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손 안 대고 그 예루살렘 성도 참 믿음으로 빼앗고 하나님의 법궤도 모셔오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가 뭔가 세움을 입고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흐릅니까? 인간의 육체의 행위로 흐릅니까? 율법으로 흐른다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 뭔가 잘하는 나를 세우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죄라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이 유명해지고 인간이 세움을 입고 인간이 용사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악한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 악한 거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힘이 들어가 있고 인간이 세워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라고 있는데요. 이 우시아 왕도 대단한 분이에요. 우시아 왕이 16살 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이 되고 난 뒤 52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박살을 내고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왕이 되었을 때 최고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 시간이 없어서 아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역대하 역대하 20 화면 좀 띄워주세요. 26장. 예. 26장입니다. 근데 26장인데요. 제가 6절부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 마운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힘이 강성하게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또 그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과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랬더라. 11절에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나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근장하고 싸움이 능하며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의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고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망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인지라.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이제.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대단하죠. 그럼 우시아가 뭐가 되어 있어요? 용사가 되어 있는 거라. 맞죠? 그러니까 16절에 제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그럼 우시아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그럼 읽어볼게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아니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상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가 제사장이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니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모든 제사장의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자, 요게 이제 오늘은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다 못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사야 6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서 우시아가 죽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구원을 받아요. 자, 우시아의 이 교훈 오늘 우리에게 우시아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우시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큰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우시아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무익하고 할 수 없고 항상 악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이제는 뭐가요? 강성하여 져서 용사가 되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된 제사장 외에,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데 어떤 놈이 지금 막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돼가지고 강성케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흙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성한 자가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악하더라는 거죠. 그게 교만하더라는 거죠. 그게 범죄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려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서는 내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틀렸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못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안 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다 말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도록 만들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구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전에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하기 이전에 다윗에게 없는 아주 하나님의 그 노란 자유,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시편 51편, 시편 40편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더라 말입니다. 어디에서?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엎드려지며 흙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흙의 자리에 들어가지면서 거기서 놀라운 복음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할 수 없는 소리,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내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신앙에 자신이 일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여부수 사람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했을 때, 그 외에도 다윗의 여러 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흙의 자리에 할 수 없는 항상 악하고 쓰레기와 같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한 모습에 있는 다윗이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요? 누가 뛰쳐나오냐면 예수님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왔노라. 예?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얼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그냥 이미 이제 그냥 자막 봅시다. 시작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잠깐만, 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어가지고 한없이 지금 쿵 떨어졌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이 잘하는 거 나 기뻐 안 해. 네 열심히 하는 거 기뻐 안 해. 우시야, 너 향로 잡고 분향하는 거 나 기뻐 안 해. 예? 베드로, 뭐 너 예수님 지키겠다고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뭐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한다고 나 기뻐 안 해. 그 뭡니까? 제사와 예물이고 번제와 속죄제고 그거는 인간의 유로 행위로 율법으로 흘러가는 거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는구나. 내게서 나오는 거 기뻐 안 하는구나. 그리고 7절, 그때라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뭔가 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한없이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우시아 왕이 죽는 걸 보고 이사야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로마서 7장에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 속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 이 내는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하지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 내일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다음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 여기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내일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정말 자기가 그 바세바를 동침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며 시편 51편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데 놀랍게 그거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내가 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 그때 예수님이 툭 튀어났다 하면 좀 이상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그래서 왔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약속한 대로 이건 창세전 언약이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이 말씀이 다윗의 그 범죄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윗이 범한 그 죄, 내가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을지라도 똑같이 다윗이 범한 죄고 예수, 베드로를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내가 똑같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 교만하고 범죄하고 악행한 성도 오늘 우리 속 안에 똑같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시아가 죽는 걸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라 하는 이 고백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화두를 핀 숯불 하나가 와서 입사에 입을 찢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면서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더라 말입니다.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용서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흙의 위치 속에 없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못난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더 이상 우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범죄처럼 우시아의 범죄와 교만과 악행처럼 우리 그런 인간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수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오늘 저녁도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